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저는 1982년 5월 2일 대방동에 있는 영동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시 제가 출석하던 교회는 교우들이 세례를 받고자 하면 학교에서 중간고사 치르듯 시험을 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얻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기억에 약 100문항 정도가 출제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문제 중에 십계명을 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나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십계명을 쓰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써나가는 중에 7계명이 얼른 생각나질 않았습니다. 간은 간인데 무슨 간인지가 기억이 나질 않은 것입니다. 샘표 간장의 간자는 생각이 나는데 무슨 간인지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드디어 주어진 시간이 다 되고 저는 결국 생각나는 대로 7계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쓰기를 강간하지 말라라고 쓴 것입니다. 나중에 목사님과 시험지를 앞에 놓고 세례 문답을 하며 한참 웃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감격 가운데 교우들의 축복 속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세례에 대한 기억은 잊혀진 추억처럼 제 영혼 깊은 곳에 자리를 잡은 채 삶은 다시 세상에 취해 살아왔음을 돌아보며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례는 자신의 생에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로운 시간이며 사건입니다. 아기 때 부모님의 신앙에 의지해 유아 세례를 받았건 가톨릭에서 영세를 받았건 이제 스스로 지각하고 동의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 스스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세례의 의미를 정립하는 것을 포함해 세례는 자기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적이며 영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믿음의 사건이며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죄와 죽음의 심판에 갇힌 자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속죄와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가시적인 선포와 증거의 자리가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의 신분을 갖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삶의 경계를 지키며 인생의 울타리를 갖게 된 것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잘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5절,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자는 말씀대로 자신이 사람 몸을 입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며 세례받은 자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받은 세례를 존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세례 교인이라는 자존감과 자긍심이 있어야 합니다. 세례를 교회의 또 하나의 종교의식 정도로 여기거나 교인이 되는 외형적 절차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귀한 하나님의 가치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받은 날짜도 기억하고 할 수 있다면 세례받은 날에는 세례의 의미를 다시 새기며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세례의 날짜를 물으면 언제였더라? 하도 오래돼서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 세례의 기억을 스스로 존중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례 이후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세례의 시험지에 강간하지 말라라고 썼던 것처럼 비록 강간을 한 것은 아니더라도 마음과 생각과 몸으로 주님께 너무 많은 허물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때로는 종종 죄를 미화시키고 합리화시키며 때론 죄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함에 빠지기도 하고 깨어진 부조화의 삶을 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죄로 인한 처절한 자기 절망입니다. 죄에 넘어진 자신에 대한 처절한 절망, 죄로 인해 내가 나에 대해 절망하고 실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절한 자기 절망 속에서 나는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겸손한 깨달음과 그리스도께로의 위탁이었습니다. 곧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위탁할 때 그분의 긍휼과 용서와 기다림에 자신을 위탁할 때 우리는 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죄를 해결받고 앞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깨달음과 경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로마서 7장 24,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전해줍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종이 되다, 예속되다, 봉사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바울의 탄식과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마음으로만 믿고 몸으로는 마음대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율법을, 곧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 담임 목사님은 이재철 목사의 로마서 1에서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재철 목사의 로마서 1 386쪽입니다. 오라는 슬플 때 내 지르는 탄식입니다. 공고한의 원어는 비참하다는 뜻입니다. 원하는 바는 할 수 없고 원치 않는 바를 행하고만 있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뿐인데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나를 건져내 주겠느냐고 통탄하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죄성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가장 위대한 사도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면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런 바울이 자신은 선을 원하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 죄가 자신을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초신자가 이런 말을 했다면 당연하리라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의 삶을 살며 여러 교회를 세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정리 부분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같은 책 393쪽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도 자기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악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악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도둑질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살지 못하고 있는데 고통스러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갈등을 겪음으로써 그는 거룩한 삶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슬퍼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고 당신의 의를 채워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도착해야 하는 목적지에 도달한 것도 아닙니다. 세례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출발 라인에 선 것입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트랙을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의 은혜를 기억하며 달려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트랙을 벗어나지 않고 결승점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유혹과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원점의 구부러이며 주님을 향한 순수와 열정의 초심을 회복시켜주는 초심의 구부로입니다. 세례가 지닌 또 하나의 의미와 생명력입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에 곡을 붙인 복음성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입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시는 교우님들과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과 같은 복음성가입니다. 나누어 드린 악보를 보시고 함께 불러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택하시고 부르신 주의 귀한 성도들,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출발 라인에 서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트랙을 달리게 하셨사오니 주의 나라에 이르는 날까지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살면서 세상의 유혹과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우리 믿음의 원점이요 초심의 구부로인 세례를 기억하게 하시고 일어나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다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